신약성경을 보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도시에는 고린도 교회가 서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열심 있는 교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대부분이 받았고 또 병고치는 은사인 신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등등 이 성령의 독특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대부분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는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인적 증거입니다. 방언의 은사, 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등등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는 분명 아주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고린도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좋음이라고 아는 사람이라면 고린도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좋은 고린도 교회를 좋지 못한 아주 질이 나쁜 교회로 전락시킨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다툼과 분쟁 때문입니다. 싸움과 표에 갈라진 것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 그것을 일으킨 배후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크고 최고고 죄인이 가는 은사라고 주장하고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아주 교만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교만하기 쉬워요. 내가 제일 잘한다는, 충성도 내가 제일 잘하고 원신도 내가 제일 많이 한다는, 교회에서 직분받은 사람들 특별히 이 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몰라요 이거를. 그래서 계속 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자체가 모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때문에 문제가 나는데. 이 교만이 온갖 다툼과 분쟁, 싸움을 일으키는 최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 때문에 사람은 망하고 한 단체 그룹이 망하고 가족이 멸망받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의 은사만을 자랑하는 교만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아주 좋지 못한 교회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 절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잖아요.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자랑하라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씀과 좀 부신적인 얘기지만 공자 앞에 문자 쓴다는 말과 비슷한 그런 말입니다. 문자 깨나 쓰는 사람도 공자 앞에서는 말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공자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주만 자랑할 것이 인간이 뭐가 있어요? 없죠. 입이 다물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 믿음 안에서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하려면 주님만 사랑해라 이런 말인데 주님만 사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라거든 주 안에서 사랑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고 교만한 사람은 다 주 예수님 밖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웃사이드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인생이 아니라 예수 아웃사이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의 폐망의 승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저들이 주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 없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교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다 받았거든요. 그러나 고린도교 성도들은 주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 자신들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 신앙을 겸손하게 지키지 못함으로 교만하여짐으로 즉시 주 안에서 주 밖으로 밀려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성경하는 걸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개인적인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은 자, 교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따라오세요. 교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교만. 교만은 망한다고. 그러나 겸손은 종교의 앞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이것은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죠. 보통 사람 같으면 말과 글 중에 은근히 자기를 따라하고 나타내는 일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읽어보면 그런 흔적이 전혀 없어요. 마태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실 만큼 훌륭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자신에게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 없고 오히려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정말 부족한 개인이었으며 사람들이 당시에 굉장히 싫어하고 정죄했던 세리 출신이었다는 것만을 마태복음에서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겸손이죠. 그는 자기를 자랑하거나 드러낼 줄 모르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될 수 있었고 복음서의 제일 앞에 신약성의 제일 첫 성경 뭐죠? 바울 복음입니까? 뭐죠? 마태복음. 제일 앞에 마태복음이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할 줄 있어야 됩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가장 앞서 있고 신약성경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마태는 오직 예수 안에 있었던 겸손한 제자요 사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믿으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가 종기의 앞자리다.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가 교만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아주 좋지 않은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를 봐라. 얼마나 겸손하냐. 겸손한 자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는지 봐라. 이걸 말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용암을 때리시고 다음 산에 올라가셨다 했습니다. 사실은요, 이 마태도 같이 간 겁니다. 이거를 기록한 마태가 아마 어떻게 기록했겠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자기도 같이 갔는데 자기를 빼는 거예요. 세 사람만 갔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나도 봤다라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이 변화사는 상상해서 이 변화는 대단한 이적이고 대단한 개념인데 야 나도 그것을 봤다고 마태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 데리고 간 사람은 이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한 사람은 세 사람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네 사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따로 높은 산에, 낮은 산이 아니에요. 높은 산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속한 사건을 이 세 사람에게 특별히 보여주시도록 말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을 얻어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옷이 빛이 나는데요, 이거는 뭐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황홀한 그런 광경이 이 세 제자들 앞에 확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에 호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구름 속에, 구름이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이 음성이 들리니까 제자들이요. 이 세 제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너무 정신이 혼잡할 정도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너무 놀라서 엎드려졌습니다. 두려워서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시에 서질 때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모시를 위해서 하나님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뭐 우리 한국 용어로 말하면 초가삼간을 짓겠습니다. 집 셋이니까 초가삼간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베드로야 일어나라. 일어나 밑에 할 일이 많아 우리가 다 내려가자 하고 산에서 즉시 내려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건입니다. 산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영적 진리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에게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안 보여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제자에게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가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대한 사건을 이들에게 보여주므로 천국에 대한 체험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열둘이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요한을 특별히 따로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때 표적인 예로 오늘 본문에 나는 변화산의 기적의 때와 또 한 분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들어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차별하시고 폐매하는 것이 아닌가. 왜 다른 사람 안 데려가냐. 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느냐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개념으로 성경적인 인품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공평성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성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공평성은 열심히 있는 자와 게으른 자 그리고 충성스러운 자와 불충한 자를 똑같이 대해주는 데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나타납니다. 열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에 있는 것 더 줍니다.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한 달란트 게으르고 게으른 자예요. 악한 게으른 자라고 하나님이 심하게 경계합니다. 이 사람을 데려다가 저 취업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내서 영원토록 일을 가게 하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불이 주어집니다. 이게 주님의 평등입니다. 차별 없는 평등입니다. 가난하게 한 달란트 가지고 탱자탱자 하면서 노란 자도 하나님이 열 달란트, 최고평 사진에 열 달란트 더 남겨진 자가 같이 해준다? 그게 평등이냐? 이거는 역차별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차별금지법. 역차별을 지금 주장하고 기독교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서 이걸 갖다 뭐 이해 중수로서 그냥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건 평등법이 아니고요. 역차별을 일으키는 아주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이건 폐지되어야 됩니다. 네. 충성스러운 제자에게 많이 맡기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조금 맡기든지 아니면 있는 가지 뺏어버려야 그게 평등입니다. 그게 공평입니다. 예수님에게 열두 제자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하고 요한을 때리시고 다니시기를 까지 하셨던 까닭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고 따르고 순종하는 문제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는 문제를 어느 정도로 무게를 두십니까? 따르고 순종하는 문제를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인생의 전부요,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요, 이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는 버릴 수 없다고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거들을 하면서 신앙생활 사람들이 진짜 믿는 자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2000년 교회사에 그리스도를 뒤따르기 위해서 부귀, 영화, 물질, 명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택하고 가난하게 그리고 외롭고 고달픈 길을 걸어가야 했을까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에게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한 것처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상하는 천국의 영광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목숨까지 바쳐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94장에 보면요, 리아 밀러라는 사람, 리아 프레드릭 밀러라는 자가 지은 찬송이 있습니다. 94장이죠. 잘 아는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리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 고백이 자신들의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왜 어떤 사람들은 믿는 문제를 겉으로 값싸게 여기냐, 어떻게 그렇게 싸구려로 여기느냐, 불신하며 믿는 등만은 뭐하는 것일까요? 장사에서 2을 좀 얻을 정도로 평가하거나 고상한 교회 다니는 기독교 신앙 가진다는 것을 고상한 취미로 생각하거나 시간이 나면 예배당에 나오고 시간이 안 나면 안 나오는 그리고 이 땅에서 흐름이 있는 어떤 종교 문제 하나로 생각하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한심한 거죠. 제가 볼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 믿는 문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건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크고 엄숙한 생과 사의 문제, 구원과 저주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있고 싶어 했던 황홀하고 행복한 천국이 정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엄숙한 질문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엄청난 문제 앞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뵐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 세상만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문제요 천국의 영광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소유하실지라도 천국의 영광을 그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인생은 바로 무거풍이요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단지 15분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각본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유명한 청년이 30세에 대학을 마치고 박사 논문을 제출해 놓고 그만 폐병, 급성 폐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결과 15분 후면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갑자기 받게 됩니다. 15분. 최후의 시간은 째깍째깍째깍째깍다고 합니다. 병상에 누워 최후의 순간을 기다리는 청년에게 우편 배달부가 편지 한 장을 전달합니다. 편지 한 장을 뜯어보니 을문장자 삼촌이 죽었다는 부고와 함께 상속한 자가 없으니 와서 재산을 상속하라는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재산의 상속인들 청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시간은 그의 생명을 저촉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명이 이제 8분 남아 있습니다. 그 순간에 박사 학위 논문 합격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이 5분을 남겨놓고 애인에게서 결혼 승낙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와서 반가워야 할 애인의 결혼 승낙 편지도 그의 중요한 생명에는 아무런 도움이나 위로가 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행복한 결혼 약속의 편지와 억만장자의 재산 상속권과 박사학위 논문 합격증을 손에 쥔 채 죽었습니다. 단지 15분이라는 단막극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얼마나 헛된 인생이냐. 얼마나 헛된 인생이냐. 흠한 인생, 흠한 세상. 그는 30세에 평생을 분태해도 얻기 힘든 것을 다 손에 쥐었지만 그가 생명을 잃으니 그가 죽으니 엉망장자 상속권도 박사 학위도 결혼 승낙수도 다 휴지조각처럼 쓰레기처럼 위험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이 청년이 불행하구나. 동정심이 혹시 있습니까? 가끔 공원여원에 가면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비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생을 마친 청년만 불행하다고 느껴집니까? 만약 여러분이 100세까지 살고 죽는다면 정말 행복할까요? 행복할 것 같아요? 결코 인생은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짧은 것과 영혼을 위한 준비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세금을 면치 못한다는 옛 속담 있죠. 인생은 저마다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죽음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최상의 행복, 최고의 만족, 희약의 극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힘이 각 사람의 몸에 달려있는 죽음을 면제시킬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극빈과 그러면 가난이 침략에 오듯이 밀려오는 죽음을 피하거나 하루라도 더 연장시켜달라고 구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내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모두 앞에 죽음의 밤이 옵니다. 있습니다. 끝날 날이 옵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질 날이 옵니다. 이 낙원의 생활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죽으면 끝나버릴까요? 아니요. 여기서 여러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정죄와 죄사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천국 가는 것 같은 형벌을 받아 지옥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났으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에 아신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개인도 그 누구도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앞으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그러죠. 모르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은 알고 계십니다. 누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뜻이 뭐예요? 구경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길이 우리 생각대로 걸어질 길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는 예수님은 내가 가는 인생의 길을 예수님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반드시 순사되어야 하는 계약이 순사되지 못했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인생의 길도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성공의 길과 실패의 길이, 불행의 길이 있고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지옥의 길이 있고 천국의 길이 있습니다. 죽음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정책의 인도하심이 마음속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이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서 두려워하는 분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 더 이상 욕심의 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도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예의 눈에 떠서 떠오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올해 우리가 이 전략이 뭐예요? 첫 번째 전략이 예수 인생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사는 인생. 할렐루야. 오늘 예수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예수뿐이더라. 오직 예수입니다. 엘리야도 없고 모세도 없었어요. 오히려 말씀드리겠지만요. 모세를 섬기는 사람들, 엘리야를 섬기는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섬기듯이 씨. 그러나 없어진 거예요. 오직 예수뿐이더라. 여러분의 삶은 올해 예수 인생 사심으로 인생 전략의 삶으로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